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어제 런던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건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런던 서부 레티모로드 소재 24층짜리 아파트인 그랜펠 타워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로 지금까지 17명이 숨졌습니다. 불이 빠르게 번진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메이 총리는 화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당수도 사고 현장을 찾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도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런던 소방국은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추가 생존자가 없을 것 같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실종된 사람들이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연계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행위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등 미국 유럽 언론들이 오늘자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신문들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마이크 로저스 국가안보국장, 그리고 리차드 릴지 전 국가안보국 부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국가정보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선거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레지 전 부국장이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저스 국장에게도 전화를 걸어 같은 부탁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인근 공원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다친 스티브 스컬리스 미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컬리스 위원이 입원한 워싱턴 메드스타 병원 측은 1차 수술을 마친 스컬리스 위원의 상태가 심각하다며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을 겨냥한 총탄은 엉덩이를 관통해 뼈와 내부 장기를 손상했고 이로 인해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부인과 함께 병원을 방문해 부상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동국가 카타르가 1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전투기를 구매합니다. 카타르 국방부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미국 보잉사의 F-15 전투기 36대를 도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카타르 정부 대표와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관련 계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이번 전투기 계약이 미국이 카타르를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최근 주변국들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일부 아랍권 국가들이 카타르가 이란과 테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카타르와의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카타르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우방 가운데 하나입니다. 카타르에 있는 미 군공기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해 진행되고 있는 군사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적어도 19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제 저녁 이슬람 무장 조직 알샤바브 소속 반군들이 모가디슈 효재 식당 두 곳을 공격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소말리아 정부군은 오늘 새벽 진압 작전을 시작해 반군들을 제압했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VOA에 이번 사태로 민간인 1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반군들은 차량 폭탄을 터뜨린 뒤 총을 쏘며 식당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진압작전을 벌이는 정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편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이 오늘 국내적으로 논란을 빚었던 테러방지법을 전격 처리했습니다. 일본 집권자민당은 이날 아침 다른 우파 정당들과 함께 이 법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야당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사당안에서 대치했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참의원을 통과한 법안은 테러를 공모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모죄 법안으로 불립니다. 법안은 조직 범죄 집단이 테러 등 중대 범죄를 사전에 계획만 해도 처벌하는 것으로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화성을 탐사하던 우주 비행사가 홀로 조난된 뒤 화성에서 감자 농사를 지어 극적으로 생존하는 이야기. 이 지난 2015년에 개봉한 미국 영화 마션의 내용인데요. 공기도 물도 없는 우주 공간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지난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실제로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하기 위한 모의 실험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의 우주당국이 달에서 감자와 애벌레를 키우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달 표면에 작은 생태계 상자를 보내 재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상자 안에는 감자씨와 누에알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누에알이 부화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또 감자가 광합성을 하면서 산소를 발생시키게 되면 작은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다만 달 표면의 온도가 밤에는 영하 170도, 낮에는 영상 12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온도가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연구진은 예측했는데요. 만약 영화에서처럼 실제 재배에 성공한다면 이 주인공이 4년을 생존했던 것처럼 인간이 우주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8에서 3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32도, 신의주 18에서 29도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개성은 18에서 26도, 함흥 15도에서 25도, 끝으로 청진은 14도에서 20도 분포 예상됩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J.R. Richard의 노래입니다. Clear Water, 저 맑은 물처럼 우리는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한국군이 오늘부터 독도 방어 훈련을 하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독도나 동해라고 표기된 자료를 발견하면 신고하라는 지침을 세계 70여 개국 공관에 하달했는데요. 이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을 놓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갈등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이 지난해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의결했고요. 이어서 중국에서 빅데이터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오늘부터 독도 일대에서 군사훈련을 시작한다고요?
네, 오늘부터 한국 해군이 이틀 일정으로 이 독도 방어훈련을 시작합니다. 3,300톤급 구축함인 광개토 대왕함과 초계함, 또 유도탄 고속함을 비롯한 해군과 해경 함정 7척과 P-3C 해상초계기, 해상작전 헬기 등이 동원되는 가운데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동참하고요. 해병대 소규모 신속대응 부대도 유사시에 대비한 독도 상륙 훈련을 벌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이 한국군이 독도에서 병력이 기동하는 건데요. 일본 정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 자, 일본 정부의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일본 외무성의 나가스키 겐지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오늘 도쿄 주재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한국 해군이 15일 이 불법 점거 중인 다케시마에서 훈련을 시작했다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우리나라 일본의 입장에 비춰볼 때 이번 훈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서울 주재 일본 대사관 측도 한국 외교부에 이 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이 독도 주변의 군사 활동을 문제 삼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 이번 훈련에 앞서서 사전에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한국 측이 이를 강행한 것은 극히 유감이라면서 재발방 방지를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에 한국 해군이 미군과 함께 독도 일대에서 합동훈련을 했을 때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우리나라의 다케시마 영유권에 비춰서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오늘 한국군이 방어훈련을 시작한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 섬이 지난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고시 된 자국행정구역이라면서 주변 해역을 영해로 주장하고 있고요.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영유권을 침해했다는 일본 측의 항의에 대해서 한국 또 반응을 내놨군요.
네, 한국 해군의 장욱 공보팀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면서 우리 한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를 둘러싼 또 다른 갈등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이 한국과 일본 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를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부르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바다에 있는 약 18만 8천 제곱미터 넓이의 작은 섬을 놓고도 양측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최근 동해나 독도라고 표기된 지도나 관행물을 비롯한 자료를 보면 신고하라는 게시물을 세계 70여 개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오늘 한국 외교부는 이 같은 일본의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자 한국 외교부의 대응 계획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로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 민족이 2000년 이상 사용해온 동해라는 명칭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국제 민간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표기 문제 오류 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독도와 일본해, 동해에 대한 주장을 홍보하고 나섰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까?
예, 독도 혹은 다케시마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어느 한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의 이름도 이 중립적인 명칭인 리앙쿠르 암초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섬이 위치한 바다의 명칭에 대해서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본의 주장이 조금 더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편인데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 4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한반도행을 언급하면서 일본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미군은 이에 앞서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해상을 일본해로 표기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한국 측은 일본의 표기가 옳지 않다는 주장이죠?
그렇습니다. 이 한국 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미 연방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해 표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난 4월 말에는 미국에 사는 한인 11만 명이 일본해와 함께 동해 표기를 변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백악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 상원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채택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미국 상원이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새로운 러시아 제재안을 찬성 97표, 반대 2표에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는 지난해 미국 대선에 러시아 정보당국이 개입한 데 따른 응징을 위한 것인데요. 이 관련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러시아의 국방 정보기관들과 개인들이 대거 대상에 올랐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선거에 개입한 러시아를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둘 수 없으며 다시는 같은 활동을 하려고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요?
네, 미국 정부는 이번 상원 표결 이전부터 이 두 가지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고 주변 우크라이나 동부 반군을 지원해서 내전에 관여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 상원이 어제 새로 채택한 제재안은 이 두 가지 이유를 법조문에 자세하게 적어서 보다 강력한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도 쉽사리 이 제재를 풀지 못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띄는군요.
네,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를 섣불리 해제하거나 완화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미국 정치권에서 줄곧 있었는데요. 이번에 상원이 채택한 새로운 러시아 제재법 안에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러시아 제재 관련 규정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려고 시도할 경우 의회가 이를 재검토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빅데이터 시장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 다양한 기능을 가진 손전화기죠. 이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3대 인터넷 기업으로 꼽히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두는 회원들의 방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빅데이터 시장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에서는 빅데이터 시장이 새로운 황금단지로 부상하면서 이 휴대전화 회사들이나 소매점 등도 앞다퉈서 이 빅데이터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도대체 이 빅데이터가 뭐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가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정보 관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규모가 큰 방대한 양의 정보를 관리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이 거대한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컴퓨터 이용자들은 인터넷 온라인 활동을 하는 동안 스스로 수많은 정보를 생성하고 수집도 하게 됩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의 급속한 성장과 또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확산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매순간 쏟아져 나오면서 이 정보들을 수집하고 저장, 또 관리, 분석하는 능력이 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새로운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거나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관련 정보를 돈을 주고 살 필요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중국의 3대 인터넷 기업들은 앞으로 더 영향력이 커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이용자는 무려 7억 3천만 명이 넘는데요. 이 가운데 90%가량이 적어도 한 번은 온라인 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알리바바는 인터넷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고요. 텐센트는 위챗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일반 상점에서도 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기업이 이제는 온라인은 물론이고 이 오프라인의 정보들까지 모두 수집한다는 뜻인데요. 바이두의 경우 중국의 최대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 이 중국에서는 미국의 구글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앞장서서 이 빅데이터 시장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 중국 정부는 민간기업과 국영기업들이 투명한 방법으로 정보를 거래하도록 장려한다는 취지로 구이양시에 빅데이터 교환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기업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가격을 주고 구매하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 당국의 빅데이터 센터 운영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이미 강력한 보안 장치와 방화벽을 설치했고 이 불법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 정책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인 스티븐 스컬리스 의원이 수요일 괴한의 총에 맞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 중태입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검사 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소식, 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 들어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 하원 의원이 총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에 워싱턴 외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이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인 스티븐 스컬리스 의원이 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당시 동료 의원들과 이 오늘 열릴 이 연례 의회 야구대드회를 앞두고 알렉산드리아 시에 있는 한 공원에 있는 그 야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스컬리스 의원 외에 의원 보좌관과 의회 경찰 두 명 등 모두 다섯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 스컬리스 의원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스컬리스 의원이 엉덩이에 총을 맞고 병원에 이송됐는데요. 현재 위중한 상태입니다. 어제 한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이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고요. 이 총탄이 엉덩이를 관통하면서 뼈와 내부 장기가 손상됐고 또 출혈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병원을 방문해서 스컬리스 의원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스컬리스 의원 말고 다른 부상자들의 상태는 좋다고 합니다.
네, 용의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체포됐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범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Authorities are continuing to investigate the crime and the assailant has now died. From his injuries.
네, 수사관들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범인이 이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입은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스컬리스 의원은 좋은 친구이자 애국자 또 전사라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고요. 특히 의회 경찰관 두 명이 이 범인의 총을 맞고도 용감히 대처를 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의회 경찰들의 대처를 영웅적인 행동이었다고 치하했습니다.
네. 자, 사망한 범인은 어떤 사람인지 밝혀줬습니까?
네,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이 벨러빌 출신인 66살 남성 제임스 호지킨슨 씨로 밝혀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 호지킨슨이 건설업과 집 상태를 점검하는 주택 점검원으로 일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호지킨슨 씨의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호지킨슨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에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또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샌더스 의원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총격범이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비열한 행위에 욕지기가 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어떤 종류의 폭력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 호지킨슨의 이름으로 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지난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요. 또 트럼프는 반역자다. 이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트럼프 일당들을 파괴해야 할 때.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원인 호지킨슨 씨가 공화당 의원들을 노린 겁니까?
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앞서 알렉산드리아 경찰은 이 사건 브리핑에서 총격범이 공화당 의원들을 노린 것인지 단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총격 전 현장을 떠났던 제프 던컨 의원은 연습 현장에서 빠져나올 때 이 총격범으로 생각되는 사람과 마주쳤다면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공화당 의원들이 연습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연습하고 있는지 물어봤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미 연방수사국 FBI가 맡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도 큰 충격을 받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스컬리스 의원이 공화당 이 하원의 공화당 원내 총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공화당에서 하원 서열 이 3위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의원입니다. 아, 그런 의원의 총격에 이 많은 동료 의원들이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서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제 하원은 거의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의원들에게 단합을 요구했습니다.
We are united. We are united in our shock. We are united in our anguish. An attack on one of us is an attack.
네, 동료 의원 한 명에 대한 공격은 결국 하원 전체에 대한 공격과도 같다면서 충격과 고통 가운데서도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의원은 또 서로 정책을 두고 논쟁할 때도 있고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한 가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앞서 의원들이 총격을 받을 당시에 야구 연습을 하고 있던 중이라고 했는데 이 의원들의 야구 시합 유서가 굉장히 깊은 전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서 야구를 통해서 친선을 다지는 행사인데요. 1909년에 시작돼서 벌써 79번째 경기를 가졌습니다. 최근에는 친목 행사가 자선 행사로 성격이 바뀌어서요. 뭐 10달러에서 15달러 정도 하는 경기 입장료를 받고 이 돈으로 이 워싱턴 지역의 청소년 단체 등에 기부하고 있는데요. 의원들은 총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정대로 경기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가 임명됐는데요. 특검 측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처음 보도하고 또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같은 내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뮬러 특검이 이 문제로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NSA 국장, 또 리처드 리짓 전 NSA 부국장을 면담한다는 겁니다.
네. 자, 특검이 이들을 면담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코츠 DNI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선거 캠프가 러시아와 공모한 일이 없다고 이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의 메모를 또 레지 부국장이 썼다고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로저스 NSA 국장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같은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코츠 국장과 로저스 국장이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 나왔었는데요. 이 청문회 자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받은 일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석상에서 말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답변을 거부했었죠.
예. 자,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공모 의혹을 지어내더니 아무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꾸며낸 얘기에 사법 방해를 적용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미국 역사상, 미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마녀 사냥을 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사무실은 FBI, 미 연방수사국이 대통령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고 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며 불법적인 일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네, 자 FBI 측에서 이런 정보를 흘렸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이와 관련해서 공영방송 NPR에 출연한 팀 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 뭐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백악관이 부인하긴 했지만 얼마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별검사 해임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케인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사 중이라고 미리 흘림으로써 특검이 해임되는 사태를 막으려 한 게 아니냐는 거죠.
네. 자, 만약에 특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뭐 그런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이 특검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재임 기간 면책권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의 경우 이 기소가 아니라 탄핵할 수가 있는데 이 탄핵권은 연방 의회에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과반수 의결로 탄핵안을 통과를 시킨다면 상원에서 이 탄핵 재판을 벌이게 되고요. 또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지지하면 대통령이 해임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방준비제도라고 하면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기관인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상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연준은 어제 산하 통화정책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0.75에서 1%대인 기준금리가 1%에서 1.25%대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네, 사실 이번 금리 인상은 널리 예상됐던 일이죠.
네, 맞습니다. 이 연준은 그동안 올해 또 이 두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을 내비쳐 왔습니다. 최근 미국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의 경우 실업률이 4.3%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성명에서 미국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 역시 견고하다고 평가했는데요. 최근 물가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해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뒤로 연준은 오랫동안 기준금리 0%대를 유지해왔는데요. 최근 미국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연준이 단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2015년 말에 한 차례 금리를 올린 뒤에 지난해 말 또 두 번째 인상을 단행했고요. 또 지난 3월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한 차례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8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대출을 장려하고 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낮추고요. 반대로 경기가 가열되면 이자율을 올려서 시중에 돈을 걷어들입니다. 연준의 이번 조처는 이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를 사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좀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게 됐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한편 연준은 양호한 경제 성장과 취업 현황을 들면서 보유 채권 규모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4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사들인 재무부 채권, 또 주택용자 담보 채권, 그러니까 이 모기지 담보 채권이 대부분입니다. 연준은 2014년에 채권 구입 계획을 중단했지만 재투자는 계속해왔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은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전 세계 크고 작은 공항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 따르면 올해 즉 2017년에 전 세계 항공사들은 40억 명에 달하는 여행객을 실어나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통 사람들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초석을 놓은 사람들이 바로 라이트 형제죠.
예, 자 흔히 라이트 형제라고 불리는 이들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그 가족 관계를 좀 살펴볼까요?
형이 윌버 라이트고요, 동생이 4살 아래인 오빌 라이트입니다. 형 윌버는 1867년에, 동생은 1871년에 미국 중서부 지역인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5남매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셋째와 넷째입니다. 위로 형이 둘이 있고요, 아래로 누이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예, 듣자니 사실 이 다른 남매들도 비행기 개발을 참 열심히 도왔다고 하던데요. 세상에는 실제로 이 비행기 제조에 나섰던 이 두 사람 이름만 잘 알려져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셋째 넷째는 뭘 만드는 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고무줄을 이용해서 하늘로 날아가는 이 날개 달린 장난감, 요새 같으면 헬리콥터 같은 걸 사다 줬는데요.
네.
그 후부터 아이들은 특히 이 하늘을 나는 물건에 흥미가 많았습니다.
자, 한때 이 다섯 남매가 신문사를 함께 경영하기도 했고 또 자전거를 판매하고 수리하는 사업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비행기 제작에는 점차 몰두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실 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자신들만의 힘으로 본격적으로 비행기 개발을 나서기는 했는데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라는 데를 찾아가서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연구 개발에 나섭니다.
네. 자, 그래서 마침내 1903년에 최초의 비행기 이 라이트 플라이어 1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몸통은 가볍고 강한 나무로 만들었고요. 프로펠러도 나무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약 2m 44cm 정도 됐습니다. 날개는 천으로 만들었는데요, 길이가 약 12.3m였습니다. 무게는 174kg, 12마력의 엔진을 달고 있었습니다.
네. 자, 엔진과 이 프로펠러 사이의 동력 전달은 자전거 체인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 체인이 이 팔자 모양으로 꼬아서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두 프로펠러가 엇갈리게 돌도록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자전거 수리업을 하던 사람답군요.
그렇습니다.
자, 첫 비행 장소가 노스캐롤라이나주 키티호크라는 해변가였다고 하는데 이곳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요. 바닷가에 모래 언덕이 있어서 추락을 하더라도 다칠 위험이 적기 때문이었죠. 저도 여러 해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요.
네.
정말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연을 날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자, 어떤 기록을 보면 이들의 최초 비행이 1903년 12월 14일로 나오는데 또 어떤 기록에는 17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처음에는 12월 14일로 계획을 했죠. 그러나 이날은 프로펠러가 고장이 나서요. 시도만 했지 실제로 날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일로 연기를 한 거죠. 오빌이 비행을 했습니다. 동생이죠.
예.
하늘을 난 시간은 12초, 거리는 120피트 정도, 그러니까 약 37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날 형과 동생 오빌은 번갈아 가면서 비행을 했는데요. 이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 VOA 건물에서 길 하나 정도만 건너면 이 스미스소니언 연구소의 항공 우주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바로 이 플라이어 1호가 전시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전문가의 설명도 듣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 이 조종사가 위, 아래 날개 사이에 엎드린 채로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금처럼 조종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직접 허리를 좌우로 움직여서 방향을 틀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조종사가 허리를 틀면 거기에 맞춰서 날개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방향을 틀게 된 거였죠.
예. 자,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 후에는 플라이어 2호가 나오게 되죠.
그렇습니다. 1904년 11월인데요. 형 윌버가 개량 비행기를 타고 날았습니다. 16마력으로 출력을 높인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5분 4초 동안에 4.4km를 날아갔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한 10리를 날아간 건데요.
네.
시간과 거리도 많이 늘었지만요. 특히 이륙 후에 하늘에서 한 바퀴 돈 다음에 출발했던 자리로 되돌아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플라이어 1, 2호까지 선보이게 됐는데 네. 플라이어 3호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까?
네. 1905년 10월 5일에 선을 보였는데요. 앞뒤로 좀 더 길어지고요. 30마력의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39분 동안에 37km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서 팔자 비행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된 건데요.
네.
이 플라이어 1호와 2호는 시험용이었다면 플라이어 3호는 최초의 실용적인 비행기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런데 현재는 미국보다도 유럽에서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먼저 프랑스가 이들을 초청했는데요. 1908년에 형인 윌버가 설마 하던 유럽인들에게 그야말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는 이런 것이다. 이걸 눈으로 직접 보여준 것이죠.
네.
그의 첫 비행은 1분 45초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이 원이나 팔자를 도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이 비행장 주변에 운집한 수천 명의 프랑스인들은 윌버의 고개에 그야말로 열광을 했고요. 라이트 형제는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됐죠.
네. 자, 이때 미국에 있었던 오빌과 또 누이 동생 캐서린도 윌버가 있는 프랑스에 합류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1909년 1월이었는데요. 이들은 유럽의 부자들과 왕족들, 대중들이 찾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세 사람이 됐죠.
네. 당시 영국과 스페인 또 이탈리아의 왕들도 윌버의 비행을 보기 위해서 프랑스를 찾았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한 인기였겠군요.
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도 갔었다면서요?
네. 윌버는 이탈리아에서 또 다른 플라이어호를 제작을 하면서 조종사를 양성하고 공개 비행도 선보였습니다.
네. 자, 이때 이탈리아의 페데리코 발레라는 사진사가 직접 비행기에 올라서 첫 번째 항공 활동 사진을 촬영했다고 하죠.
네. 자, 손님을 태운 거죠, 이제.
예.
미국에서도 이들은 이제 영웅이 됐습니다.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은 이들을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격려를 하기도 했고요. 이런 성공 덕분에 이들은 최초의 비행 학교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1909년에 유럽과 합작한 라이트 비행기 회사도 세웠습니다.
네. 자, 자유의 여신상을 비행기를 타고 돈 이야기도 아주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윌버는 1909년에 뉴욕시의 허드슨 폴턴 축제에서 비행기로 자유의 여신상을 돌았습니다. 이 열광하는 뉴욕 시민들 위로 33분간을 비행을 했는데요. 윌버 인생의 그야말로 최대 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인 윌버가 1912년에 티푸스로 45세라는 한창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오빌은 자신들이 발명한 비행기가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76세까지 살았다고 하더군요.
네, 이 오빌은 자신들이 시작한 비행기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면서 또 수많은 용도로 쓰인 것을 다 지켜볼 수가 있었죠. 더구나 2차 세계대전 때는 비행기들이 엄청난 군사 무기로 변형이 돼서 사용된 것도 보게 되고요. 오빌이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조종해 본 건 1918년이었습니다.
예.
오빌은 1948년 1월 30일 고향인 오하이오주 데이튼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첫 비행을 한 지 44년 만이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오빌 라이트의 생일인 8월 19일을 항공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태어난 오하이오주와 첫 비행을 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모두 이 두 사람을 자기 주의 영웅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하늘을 난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close knit. be close knit. 미국에서는 서로가 아는 사이가 아니라도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걸 알게 되면 참 좋아합니다. Here in America, if you don't even know each other at all, but find out that you both have the same alma mater, you quickly become good acquaintances and aren't afraid to show your school pride.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워싱턴 DC 길거리에서 제가 다녔던 조지타운 대학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요. 보자마자 저도 조지타운 대 출신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거리낌 없이 조지타운 대학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그 사람은 아주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게는 대학 시절의 추억이 떠오르는 얘기였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close knit. 그럼 제가 그레이스와 대화한 것을 먼저 들어보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Oh, yeah, Saxon! So what are you studying there? How long have you been? And what's the environment like at school?
I'm a senior in the college. I'm an American Studies major and I love Georgetown. So yeah. All things good.
I know. What do you like about Georgetown though, specifically?
I love my major. American Studies is a really close-knit group. I love all of the campus activities. Mm-hmm. I love living in D.C. I love living at Georgetown. I like everything about it.
제가 그레이스에게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무엇을 전공하고 또 학교 분위기는 어떤지라고 물어봤더니 그레이스는 아주 기분 좋은 목소리로 미국 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 4학년이고 조지타운 대학을 무척 사랑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지타운 대학교가 왜 그렇게 좋으냐고도 물어봤더니 Specifically, I love my major. 제가 전공하는 과목을 아주 좋아하고요. American Studies is a really close-knit group. 학과 분위기가 아주 좋아서예요. 학생들끼리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close knit.
be close-knit이죠. Close, C-L-O-S-E. Close는 가까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be close-knit 하면 가깝게 지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e close-knit에서 be를 빼고 그냥 close-knit이라고 하면 긴밀히 맺어진, 굳게 단결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Be close-knit.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Oh, it's Saxon! So what are you studying there? How long have you been? And what's the environment like at school?
I mean, I'm a senior in the college. I'm an American Studies major, and I love Georgetown. So yeah. All things good.
I know. What do you like about Georgetown, though, specifically?
I love my major. American Studies is a really close-knit group. I love all of the campus activities. I love living in D.C. I love living at Georgetown. I like everything about it.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죠? 그럼 제가 한국말로 예문을 들려드릴게요.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제 가족은 서로가 긴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돕습니다. 맞습니다. My family is close-knit, and we help each other when trouble strikes.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be close-knit, 가깝게 지내다, close-knit, 긴밀히 맺어진, 굳게 단결된, be close-knit.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S.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코린 베일리 레가 부른 Like a Star, 당신은 하늘의 별과 같다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like a star across my sky. Just like an angel off the page. You have appeared to my Feel like I'll never be the same Just like a song in my heart Just like oil on my hands Only to love you Still I wonder why it is I don't argue like this With anyone Do it all the time Blowing out my mind You got this look I can't describe You make me feel I'm alive When everything else is so fake Without a doubt you're on my side Heaven has been away too long Can't find the
just like a star across my sky.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9년 6월 15일 오늘. 세계 최초의 대서양 무착륙 횡단 비행 기록이 수립됐습니다.
On June 15, 1919, Mr. F.H. Teague was the first to greet the airmen. From Newfoundland, their Vickers Vimy took off 1900.
이 기록의 주인공은 영국의 존 엘콕 대위와 아서 브라운 중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조종사로 활약했던 엘콕 대위와 브라운 중위는 그때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서양 무착륙 횡단 비행에 도전했습니다. 하루 전 두 사람은 캐나다의 뉴펀들랜드를 떠났고 16시간의 비행 끝에 마침내 1919년 오늘 아일랜드 코네마라에 착륙했습니다.
No wonder London went wild. They'd won fame and the Daily Mail £10,000 prize.
엘콕 대위와 브라운 중위는 이 비행으로 순식간에 유명인으로 떠올랐고 상금과 함께 기사 자위도 수여받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인 평양 방문 사흘째인 2000년 6월 15일 오늘.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6.15 공동선언을 발표합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북남 공동선언에 서명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장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마침내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받아서 여러분을 축하해 주십시오.
두 정상은 이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경제협력,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6.15 공동선언은 분단 55년에 걸친 남북의 대립과 반목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이후 남한 관광객 금강산 피격 사건과 두 차례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다시 얼어붙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